주요 이뉴스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이 20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한 달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월드컵은 중동 지역에서 열리는 최초의 월드컵이면서 겨울에 열리는 최초의 월드컵입니다. 통상 월드컵은 5월에서 7월 사이에 열리지만 카타르의 무더위를 감안해 올해는 겨울에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 달 18일까지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독일이나 브라질 등 정통적인 축구 강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 미국 등을 포함해 모두 32개 나라가 출전합니다. 북한은 지난해 5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을 이유로 월드컵 2차 예선에서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대회 초반에는 네 팀씩 8개 조로 나누어 경기가 진행되고 이후 각 조의 1위와 2위 팀이 16강 토너먼트에 진출해서 최종 승자를 가리게 됩니다. 카타르 월드컵은 새로 8개 경기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월드컵 사상 최대 규모인 2,200억 달러가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월드컵 경기장을 건설하는 과정에 동원된 해외 이주 노동자들이 불볕더위에 노출되고 제대로 된 보호 장비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면서 개막 전부터 인권 문제와 관련해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카타르 월드컵 건설 현장의 노동자가 일주일에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휴일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으며 수천 명의 이주 노동자들이 월드컵 건설과 연계돼 사망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시 내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증가하면서 베이징시 당국이 20일 베이징 시내 가장 큰 지역인 차오양구의 주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베이징시 동부에 위치한 차오양구는 인구가 350만 명이 넘어 베이징시 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구역으로 많은 대사관과 기업체가 근거지로 삼고 있습니다. 베이징시 당국은 차오양구 구역 주민들에게 월요일인 21일 주민들에게 집에 머물 것을 촉구하면서 기업체들은 문을 닫고 학교들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옮길 것을 요청했습니다. 베이징시는 앞서 19일 코로나의 신규 감염 사례가 621건 발생했습니다. 이는 하루 전에 기록한 515건보다 100건 넘게 증가한 겁니다. 현지 시간 20일 오후 3시 기준으로는 516건의 신규 감염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중국은 코로나 감염증 대유행 이후 봉쇄와 감염, 대량 검사를 의무화하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줄곧 고수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국적으로는 19일 현재 204,435건의 신규 감염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국은 20일 미국과 국방장관급 회담을 하기 위해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이날 기자의 질문에 대해 탕커페이 대변인이 응답하는 형식의 성명을 내놓고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오는 22일 열리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아 확대 국방장관회의에서 회담할 가능성에 열려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탄 대변인은 이 성명에서 중국은 아세아 확대 국방장관회의 기간에 미국 측과 교류하는 데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양측의 관련 부처는 이를 위해 소통하고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성명은 지난 14일 인도네시아에서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난 이후 6일 만에 나온 겁니다. 제9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는 오는 22일부터 24일에 걸쳐 캄보디아에서 열리며 이 자리에는 아세안 국가들 외에도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한국, 일본, 호주 등의 국방장관들도 참석합니다. 이란이 러시아에 공공용 무인기 수백 대를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미국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19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미국과 다른 나라 정보기관들이 수집한 정보를 인용해 11월 초 이란에서 열린 회담에서 러시아와 이란 관리들이 만나 이란이 무기가 탑재된 무인기를 제조해 공급하기로 최종 확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와 이란은 무인기를 몇 달 안에 생산을 시작할 수 있도록 설계와 핵심 부품을 이전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이 문제에 정통한 3명의 관리가 말했다며 신문은 전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 같은 보도 내용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앞서 15일 러시아로 이란제 무인기를 보내는 데 관여한 기업 등을 제재했습니다. 미국의 제재는 이달 초 이란 외무장관이 처음으로 러시아에 이란 드론을 공급했다고 인정한 이후에 나온 겁니다. 지난달 인터넷 사회 연결망 트위터를 인수한 세계 최고 갑부 일론 머스크는 19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을 복구시켰습니다. 트위터는 지난해 1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터넷 사회 연결망 계정 용구 사용 정지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17일에 이어 18일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정상이 13일 캄보디아에서 만나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4일 발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추가 방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17일 단거리 미사일을 쏜 데 이어서 1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쐈는데요. 자, 그 배경을 어떻게 봐야 할지 윤 기자가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전문가들은 대체로 세 가지 배경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로는요, 미국과 한국, 일본 정상들이 이번에 그 3자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을 겨냥한 확장 억제 강화 그리고 세 나라 간 안보 협력 강화에 약속한 데 대한 반발이다, 이런 분석이고요. 이 두 번째로는 기술적 문제를 극복하고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ICBM,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점은 앞서서 지난 3일 이번 발사와 똑같은 화성 17형 발사가 실패로 끝난 이후에 보름 만에 다시 이 발사를 했다는 것, 이런 점에서도 드러난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북한은 앞서서 잘 알려진 대로 전술핵을 실전 배치했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핵무기를 다양하게 개발한 것에 이어서 핵무기를 장착해서 공격할 수 있는 다양한 탄도미사일도 개발했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이 핵보유국의 지위를 좀 더 과시할 수 있다, 이런 의도라는 분석인데요. 대체로 전문가들이 예. 이런 점에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네, 18일 쏜 이 ICBM, 지난 3일에 실패한 화성 17을 다시 쏜 것입니까? 최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그렇게 보입니다. 그 ICBM을 발사한 북한이나 이제 한국과 미국 당국이 아직 그 어떤 미사일을 쐈는지 이제 밝히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전문가들은 북한이 그 화성 17형 ICBM을 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보름 전이죠. 지난 3일 북한이 화성 17형을 쐈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네. 화성 17형인 1단, 2단 분리는 잘 됐는데 3단, 그러니까 탄두부가 문제가 생겨서 동해에 그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보름 만에 이제 이번에 다시 쐈으니까요. 지난 한 2주간 동안 북한이 아마 문제점을 파악해서 문제점을 어쨌든 해결하고 다시 ICBM을 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고요. 이번에 쏜 화성 17형 미사일은 최고 고도가 6,100km, 그리고 비행거리가 한 1,000km고요. 속도는 음속의 22배, 그러니까 마하 21로 파악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고각 발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각도, 그러니까 한 30도 내지 45도 정도로 이것을 쐈다면 15,000km 정도를 비행했을 것이다, 이렇게 그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지난번 실패했을 때, 그러니까 지난 3일 쐈을 때는 고도가 1,900km, 그리고 비행거리가 한 760km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고도만을 놓고 보면 이번에 쏜 것이 지난번보다는 3배 정도 높이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예.
다만 그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단분리, 그러니까 지난번 같은 그 탄두부가 문제가 없었느냐, 이게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ICBM의 가장 중요한 관문이 이제 재진입 기술이죠.
네.
그런 것인데 이것이 이제 됐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아직 한국과 미국의 군 당국이 최종 분석을 아직 안 내놓고 있어서 이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나온 그 자료 이런 것을 볼 때 북한이 그 화성 17형 발사에 일단 성공한 것으로 보이고 미국 본토 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확보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미사일 못지않게 북한의 최선이 외무상 담화도 눈길을 끄는데요. 이 담화가 외무상이 된 이후에 처음 나온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담화이기도 하고요. 또 그것이 이제 사실 18일 날 북한이 ICBM 발사한 것, 그리고 그 담화가 나온 바로 당일이죠. 17일 날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그 담화 내용 자체가 앞으로도 북한의 이런 무력 시위, 도발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최선이 외무상 하면은 이 북한에서 미국을 가장 잘 알고 또 미국에 대한 감경파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 무엇보다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임이 굉장히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최선희 외무상의 이번 담화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을 잘 드러낸 것이란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말씀드린 대로 이 최선희 외무상의 취임 후 첫 담화가 관심을 끄는 것은 그 내용에 있는데요. 최 외무상은 이 담화에서 미국이 동맹국들에 대한 확장 억제력 제공 강화에 집념하면 할수록 조선반도와 지역에서 도발적이며 허세적인 군사적 활동들을 강화하면 할수록 그에 정비례 해서 우리의 군사적 대응은 더욱 맹렬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앞으로도 다양하고 강도 높은 북한의 무력 시위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북한이 핵선제 공격을 하니까 미국과 한국이 대비하는 것이다라는 이런 반대측의 주장도 나오는데 이런 것을 지금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최선희 외무상이 지금 그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미국이 확장 억제력 제공을 하고 또 무슨 미국과 한국이 연합군사훈련을 하니까 여기에 비례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그 전후관계, 선후관계를 따져보면 좀 틀린 얘기입니다. 지금 한국과 미국이 군사적 대비 또는 연합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가장 큰 이유는 북한 때문이죠. 북한이 벌써 올해 38번 이상 그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80발 이상의 미사일을 그 쐈습니다. 한 달에 8발 정도 미사일을 쏜 건데요. 전쟁을 하지 않는 나라 치고 이렇게 많이 그 탄도미사일을 쏜 나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또 하나, 지난 9월에 북한 스스로 밝힌 겁니다. 핵무력 법제화를 했죠. 그러면서 법제화가 이게 보통 법제화가 아니고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 핵 선제 공격을 하겠다, 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북한 스스로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해서 미국과 한국이 대비를 하고 자체를 방어하려는 것이지 미국과 한국이 북한을 공격하려는 그런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희 외무상이 이번에 담화를 발표했지만 그 의도는 역시 그 이 같은 그 북한의 위협에 대한 일종의 그 책임 전가를 한국이나 미국에 떠넘기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외부에서는 보고 있고 한국 외무부도 그와 비슷한 취지의 그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ICBM에 이어서 핵실험을 하는 것이 이제 그 수순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예, 사실 그 핵실험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7차 추가 핵실험이죠. 올 3월 이후에 계속 그 추측이 이루어져 왔고요.
네.
이제 미국과 한국의 정보당국은 북한이 어느 때든 핵실험을 실시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한 상황인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남은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정치적 결정뿐인데요. 고려 요인들은 말하자면 국제정세 그리고 기술적인 필요 또는 중국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적인 필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북한이 이제 전술 핵무기까지 실전 배치한 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있어서는 핵실험에 그다지 급박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는 최근에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거나 급하게 연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됐고요. 또 다른 요인들은 사실 국제정세 그리고 또는 중국인데요. 이 부분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추가적인 핵실험 결정에 앞서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일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고무하는 그런 요소라고 한다면은 이 추가 실험을 해도 현재 국제 정세는 과거처럼 그 유엔 안보리 상임위 이사국들이 일치해서 그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추진하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는 점, 이런 점을 꼽을 수가 있을 겁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뉴스 포커스 다음에는 13일 캄보디아에서 열린 미국, 한국, 일본 3국 정상회담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프놈펜에서 만나서 북한 문제를 집중 논의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바이든 대통령의 모두 발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For years, our countries have been engaged in a trilateral cooperation out of a shared concern for the nuclear and missile threats of North Korea poses to our people.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은 모두 미국의 중요한 동맹이라며 우리들은 그동안 공동 우려 사안에 대해서 3자 협력을 해왔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도발에 맞서서 미한일 삼각 협력을 정말 더욱 강화하겠다. 이런 어떤 다짐 같은 걸로 볼수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 삼각협력 이 부분은 바이든 대통령의 육성으로 바로 들으셨지만 그동안의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협력을 굉장히 이전과는 달리 강력하게 해왔습니다. 이번에 정상들은 최고 수준에서 다시 한번 이를 확인한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죠. 그래서 그 백악관의 성명에서도 이번에 이번 북한의 발사와 관련해서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가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대로 이번 대응하는 데 있어서의 그 3자 협력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요. 윤석열 한국 대통령도 이번 그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에 지시하기를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라. 또 미국과 합의한 대북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적극 이행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핵 문제 대응에 있어서 이 그동안에 그 미국과 한국, 일본 사이의 3자 협력이 이 북한의 그 잇따른 도발과 무력 시위에 앞서서 점점 더 강화되고 결국은 3자 정상회담 수준에서 이를 합의하고 확인하는 수준까지 이렇게 다다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세 정상은 또 회담을 마치고 인도태평양 3국 파트너십에 관한 프놈펜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 성명의 내용, 최 기자가 좀 간추려 주시겠습니까?
네, 이 바이든 대통령과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기시다 총리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인도태평양 파트너십에 관한 프놈펜 성명 이걸 발표했는데요. 내용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몇 가지만 좀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가장 큰 것은 역시 그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만들자. 이것이 이제 대전제 큰 목표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면 북한의 이제 연이은 미사일 발사를 규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일찍이 밝힌 그 담대한 구상 이것을 지지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미국의 그 확장 억제 여기에 대한 입장을 그 재확인했고요. 북한 미사일 그 정보를 그 세 나라가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아마 이것은 중국을 겨냥한 것 같은데요. 인도 태평양의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영내 파트너십 강화인데요. 이것은 그 동남아의 지금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미얀마의 그 군사 정권을 규탄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태평양 도서국 간의 그 협력을 강화한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경제적 번영에 관한 문제인데요. 미한일 경제안보 협력체를 만들고 미국이 일찌감치 밝힌 포괄적 인도태평양 협력 이 문제를 또 한층 강화하고 그다음에 그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도 미한일 세 나라가 공동 대처하자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3국 정상은 북한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 공유한다고 밝혔는데요. 이것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 지소미아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것이라면서요.
예,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 간의 군사협력의 수위가 한층 높아진 것이다 이런 분석인데요. 한국과 일본은 그동안에 미국을 통해서 군사 정보를 간접적으로 공유해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체결하면서 두 나라가 이제 직접적으로 군사 정보 교환의 채널을 가동하게 된 건데요. 그렇지만 이것도 이렇게 어느 한쪽이 특정한 군사 정보를 요청하면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여서 건네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차가 발생하고요. 따라서 예. 실시간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었는데요.
예.
이번에 이제 실시간 정보 공유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이제 정보 공유의 속도를 상당히 높인 거죠. 가령 그런 식이죠. 그 북한의 발사가 있을 경우에 한국은 그 발사 초기 정보에 굉장히 우위가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발사 그 방향, 그 낙하 지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일본이 좀 더 정보력이 강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세 나라가 실시간으로 그 정보 공유와 관련해서 협력하게 되면은 좀 더 정확한 정보가 가능해질 것이다라는 것이 한국 국방부 측의 설명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45분간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이 한일 정상이 만나면 이 과거사 문제가 지금 어떻게 좀 얘기가 나왔나 이 점이 참 궁금한데 이번에는 좀 그 문제에서 좀 진전이 있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이번에 그 13일 날이죠. 그 프놈펜에서 열린 아시아 정상회담에서 따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한 45분간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크게 보면은 두 가지 문제입니다. 북한 문제가 하나 있고 또 다른 하나가 과거사 문제가 있는데요. 북한 문제에 대한 그 공동 대처에 대해서는 그 분위기도 좋고 내용도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위협에 공동 대처하자. 또 인도 태평양 전략, 중국 문제에 대한 그 얘기도 아마 그 공감대를 이뤘다. 이렇게들 지금 그 양측이 말하고 있고요. 다만 과거사 문제는 그 아직 좀 논의가 좀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그 과거사 문제라는 게 이제 강제징용 일제 시대 때 강제징용 문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 특별한 언급이 없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협의해 나가자 이런 톤에서 그 성명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아마 일본과 한국이 이 징용 문제를 들고 마코에서 아마 현재 그 여러 가지 그 채널을 통해서 그 얘기를 지금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몇 달 내에 아마 좀 뭐 일종의 해결, 합의 이런 것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한국 아세안 동남아 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인도 태평양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이것이 지금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한국 정부의 인도 태평양 전략은 그 핵심이 사실은 그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그 발언 내용을 보면요.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자유로운 인도태평양을 지향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용인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예.
또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발언들은 미국이 중국의 그 남중국해 내 영해화 시도, 이런 중국의 남중국해 관련 정책을 비판할 때 써온 외교적 수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전반적으로 미국의 전략에 상당히 그 기울어 있다. 치우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 한국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 일본의 대중국 압박 그리고 봉쇄 전략에 너무 기대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비판도 없지 않은데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한국 대통령실은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 중국과의 외교적 공간은 여전히 충분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미중 정상회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중이지만 이 한국 남북한에도 그야말로 큰 관련 사항이 될 텐데 바이든 대통령은 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바이든 대통령이 회담 직후에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It's difficult to say that I am certain that China can control North Korea. Number one. Number two.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을 통제할 수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면서 나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과 시험에 더는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북한에 분명히 하려고 시도할 의무를 중국이 가졌다는 점을 시진핑 주석에게 명확히 했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북한이 핵실험 등에 나서면 우리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특정 방어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시 주석에게 말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말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도록 중국이 말려라 뭐 이런 것처럼 들리는데요. 그러면 효과가 과연 있을까요? 그것이 지금 궁금한 점이 되겠는데요.
예, 여기에 대한 답은 중국의 역량, 북한에 대한 그 영향력이죠. 그리고 또 의도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중국의 의도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 내지 평가입니다. 실제로
예.
그 중국은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 이것이 한반도 정세를 더 악화시킨다라는 관점에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고요. 이전에 보면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핵실험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서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 결의에 찬성해왔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더욱 중요한 것은 중국의 이런 입장보다는 중국이 실제로 그러면 이런 것들을,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북한의 핵실험을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북한이 대체로 전문가들이 파악하는 것은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예.
핵실험을 막을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 그 영향력의 정도가 이런 평가가 굉장히 상당히 유력하고요.
예.
또 이뿐만 아니라 사실 북한도 중국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핵실험이나 이런 것들은 과거에 보면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있을까? 중국을 통한 북한의 추가 핵실험 방지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좀 의문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궁금한 것은 그러면 시진핑 주석이 이 회담에서 어떻게 입장을 밝혔을까 하는 것인데 뭐 혹시 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이 부분이 좀 궁금한 부분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바이든 대통령하고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제 3시간 가량 만나서 북한 문제를 비롯한 여러 문제를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으신 대로 회담 직후에 미국 백악관도 자료를 냈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을 했지만 중국이 낸 자료에는 그 다른 문제, 무슨 타이완 문제, 우크라이나 기후 문제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북한 부분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습니다. 다만 회담 그 다음 날이죠. 그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이제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밝힌 게 있는데요. 왕이 그 외교부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이제 기존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한반도 문제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직시하고 특히 북한의 합리적 우려를 균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견제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들으신 그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 또 왕이 그 외교부장의 이런 그 언론 브리핑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 그 중국의 책임론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못하도록 좀 막아라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 예. 여기에 대해서 그 시진핑 주석은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아마 그 북한이 그 우리 말 잘 안 듣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기존 입장 이렇게 군사적 이런 대처만 하지 말고 정치적 해결 그러니까 북한을 좀 인정하고 대화하려는 노력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게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중국이 아직 그 구체적으로 밝힌 게 적어서 상당한 관측에 지금 의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각자 레드라인 금지선을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중국에서는 이 금지선이라고 하는 게 그중에 하나가 이 타이완 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좀 어떤 뭐 얘기가 있었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그 미중 정상이 만났을 때는 이번에는 특별히 그 첫 대면 회담 아니었습니까?
네.
이전에도 여러 차례 화상 또는 전화를 통한 그 회담이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타이완 문제가 사실 가장 중요한 의제로 떠올랐었습니다. 이번에도 시진핑 주석은 타이완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에서도 핵심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중국과 미국 관계에서 넘으면 안 되는 첫 번째 레드라인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에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긴장과 대립으로 치닫은 데는 사실 타이완 사태가 가장 크게 그 기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맥락에서 결국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였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고요. 시진핑 주석은 이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서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며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중국과 대만의 평화 안정과 타이완의 독립은 물과 불처럼 양립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시진핑 주석이 최근에 열린 당대회 연설에서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서 그 무력 사용 포기를 결코 약속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것과 같은 맥락에서 타이완에서 말하자면 독립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때는 무력 사용도 불사하겠다 이런 입장도 사실 중국은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한반도 문제로 잠깐 돌아가서 이 중국에게는 만약에 그 북한이 핵실험을 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말한 대로 지역에 미군을 강화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중국에게는 오히려 큰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큰 부담이 됩니다. 아마 중국으로서는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부담스러운 그 얘기가 될 텐데요. 아,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미중 정상에서 이제 그 분명히 밝힌 게 있습니다. 아, 이번 그 기자회견에서 나온 바이든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면 중국도 북한 도발로 인해서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했고요. 아, 지금 들으신 대로 그 북한 도발이 계속되면 한국, 일본에 대한 미군 방어 역량을 위한 추가 조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렇지만 이것이 그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한을 겨냥한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앞서 그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부장관도 11일 날 그 언론 설명을 했는데요. 여기서도 그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 같은 도발이 계속되면 동북아의 미군의 그 안보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제 뭘 어떻게 강화하겠다는 건지, 미군을 증강시키겠다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나온 것은 없는데요. 전문가들은 대체로 지금 그 아마 전략 자산이 증강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그 항공모함, 또 F-35 핵잠수함 이런 것이 그 추가 배치돼서 북한에 대한 그 군사적 압박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북한이 이제 워낙 지금 미사일 공격을 많이 하니까요. 한국인 이미 그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망 방어 체계가 한기가 배치돼 있지만 추가로 배치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이 그동안 그 계속 그 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동북아의 그 중거리 미사일 이것을 그 배치하는 문제가 추진해 왔었는데요. 이것이 배치될 수도 있다.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모두 그 중국의 그 안보적 이익에는 그 부정적인 그런 내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의도는 북한의 도발이 돼서 이런 그 미군의 그 군사적 강화 이런 것을 그 되는 상황을 맞지 말고 중국이 좀 미리 나서서 핵실험도 맞고 도발을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그 미국의 입장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그 미국에서 아주 관심을 끄는 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관한 건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4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이후 3년간 북한은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단 한 발도 쏜 적이 없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자, 이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 지금 뭐 어떻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자주 얘기를 합니다. 퇴임한 이후에도 특히 또 재선 전에서는 자신이 재선에 그 말하자면 재선이 되면은 북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라고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기는 했어도 그 당선 가능성을 점치는 것은 너무 이른 감이 있습니다. 그만큼 네. 그 변수가 많이 있고 정치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우리가 그 단언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잘 아시는 대로 이 공화당 내부에서조차도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후보 나서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그 이전과는 다른 기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특히나 또 일부 보수 매체들도 전폭적인 그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보이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은 미국 언론들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그 바이든 대통령과의 대선전 직후에 선거 결과에 불복해서 폭력적인 의사당 난입 사태를 초래한 이런 그 집단들에 대해서 사실 방조하거나 또는 묵인하는 듯한 이런 언행을 한 것이 크게 정치적 짐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공화당 내부에서는 특히나 또 새로운 세대 교체 목소리 속에 유력한 주자들이 하나둘씩 그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뿐만 아니라 공화당 후보 선정 확정 이것도 두고 봐야 한다 이런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한중 정상회담에 관한 얘기 잠깐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이 3년 만에 대면 회담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윤 대통령이 말한 그 핵심은 뭐였고 또 시 주석의 반응은 어땠는지 최 기자가 좀 간단히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역시 그 윤석열 대통령과 그 시진핑 국가 주석의 그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제 핵심은 북한 문제였죠. 그래서 윤 대통령은 그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중국이 좀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중국이 좀 나서서 해결해 나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시진핑 주석은 이제 북한이 호응한다면 담대한 구상이 이행되도록 협력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문제는 이제 그 담대한 구상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겠지만 지난 8월 15일 그 광복절 경축사에서 그 제안을 했고요. 나흘 뒤인가요? 그 8월 19일 날 북한의 그 김여정 부부장이 그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허망한 꿈을 꾸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그 담대한 구상이 이행되도록 협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한 가지 이제 전제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호응한다면 이런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중국이 어떤 의도를 갖고 이 같은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중국이 진짜로 이 같은 그 담대한 구상이 이행되도록 좀 나설지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오늘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과 함께 13일 3국 정상회담이 열린 소식 그리고 14일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 간략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비오에이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주인들의 보지영입니다. 미국 역사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대통령을 지낸 경우를 두 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2대 존 애담스 대통령과 6대 존 퀸시 애담스 대통령 그리고 41대 조지 H.W. 부시 대통령과 43대 조지 W. 부시 대통령 부자가 주인공인데요. 부시 대통령 부자는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이라크 독재자 사담 후세인 정권을 상대로 전쟁을 치렀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43대 조지 W. 부시 대통령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 조지 워커 부시는 1946년에 미국 동북부 커네티컷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예일대학교 학생일 때 태어났죠. 하지만 어린 시절 대부분을 남부 텍사스주에서 보냈습니다. 아버지께서 대학교를 마친 뒤에 텍사스에 내려와서 석유 사업을 시작하셨기 때문이죠. 부유한 집안에 태어난 덕분에 명문 사립학교에 다니면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에는 아버지 모교인 명문 기숙학교 필립스 앤도버에 다녔는데 야구부와 응원단 단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대학 역시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예일대학교를 나왔고요. 하버드 경영대학원에 진학해서 경영학 석사 MBA 학위를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아버지 길을 따라서 텍사스에 내려와 석유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네. 조지 W. 부시는 유명한 정치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 프레스코 부시는 커네티컷주 연방 상원의원을 지냈고요. 아버지 조지 H.W. 부시는 41대 미국 대통령을 지냈는데요. 사실 부시는 젊은 시절에 별로 정치에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부시가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프린스턴 대학교 줄리언 젤리저 역사 공공 문제 담당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부시가 본격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건 1988년 아버지 부시의 대통령 선거 운동을 도우면서부터였다고 합니다. 아버지 부시가 레이건 대통령 당시 부통령을 지냈는데 대통령직을 계승하기 위해서 선거에 나갔고요. 그때 부시가 자문으로 일하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때 부시가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대부분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1988년 선거가 끝난 뒤에 부시가 다시 사업에 복귀했는데요. 동업자들과 프로야구단 텍사스 레인저스를 매입해서 구단주가 됐죠. 그러다가 1992년에 아버지 부시가 재선에 도전했을 때도 부시가 선거운동을 도왔는데요. 이때 아버지 부시가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빌 클린턴에게 패했습니다. 이때 아들 부시가 좌절감을 느끼면서 더욱더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1994년 조지 W. 부시는 텍사스 주지사 선거에 도전했습니다. 이때 부시가 당선될 거라고 점친 사람은 별로 없었는데요. 현직 주지사였던 앤 리차즈 민주당 후보의 인기가 워낙 높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부시는 리차즈 주지사를 물리치고 텍사스의 새 주지사로 선출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부시의 첫 번째 업적은 리차즈 주지사처럼 대단한 사람을 누르고 선거에서 승리했다는 점입니다. 부시는 또 주요 세금 삭감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텍사스주 세금을 크게 낮췄죠. 이것이 텍사스주에서 부시가 남긴 유산의 일부가 됐습니다. 또 부시는 여러 가지 교육 법안으로 알려져 있는데 각급 학교의 질을 높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시험 점수에 초점을 맞춘다든가 교원 노조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등 종종 논란의 대상이 되는 방법을 하긴 했지만 세금 삭감과 교육개혁이 주지사 시절 부시의 업적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부시는 융통성 있는 자세 그리고 맡겨진 일을 해내는 능력을 보이면서 텍사스 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덕분에 4년 뒤에는 거의 70%에 달하는 득표율을 보이면서 재선에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부시는 두 번째 주지사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게 됩니다. 2000년에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됐기 때문입니다.
선거운동 초기에 20%에 가까운 지지율 차이를 보이며 앞서 나가던 조지 W. 부시. 하지만 선거 날짜가 가까워지면서 엘고어 민주당 후보와의 격차가 점차 줄어들었는데 선거 결과 일반 투표에서는 엘고어가 더 많은 표를 얻었지만 부시가 선거인단 표수에서 앞서면서 43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다.
Florida goes for Al Gore. George W. Bush, the winner in Florida.
네, 당시 선거 결과를 둘러싸고 큰 논란이 있었고요. 급기야 소송까지 제기됐는데요. 결국 연방 대법원이 5-4로 부시가 이겼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조지 W. 부시가 백악관의 주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Just moments ago, I spoke with George W. Bush and congratulated him on becoming.
대통령 전문가인 역사학자 줄리언 젤리저 교수는 조지 W. 부시의 통치 이념이 온정적인 보수주의였다는 점을 들면서 부시가 새로운 종류의 공화당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보수주의가 가혹할 필요가 없다는 개념입니다. 여기에 많은 미국인들이 매력을 느꼈다고 생각하는데요. 보수주의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혜택을 뺏어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단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방법이 다를 뿐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비영리 단체와 교회를 끌어들여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제3의 방식으로 대안을 제공하려고 한 겁니다.
I, George Walker Bush, do solemnly swear.
I, George Walker Bush, do solemnly swear.
부시 행정부의 출발은 순조로웠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취임하고 얼마 안 돼서 선거운동 당시에 약속했던 여러 법안을 통과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2001년에 세금을 삭감했습니다. 세금을 크게 줄였고요. 2003년 다시 한번 세금을 삭감하죠. 그러니까 연방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던 세금을 줄인 건 부시 대통령의 중요한 업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2002년부터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한 낙오학생 방지법이죠. 이 법은 학교 교육에 있어서 연방정부의 역할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각급 학교가 따라야 하는 기준을 마련했고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학교는 연방정부의 제재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또 국내 정책 면에서 부시 대통령의 세 번째 업적은 메디케어, 그러니까 노인들을 위한 의료보험 제도의 처방약 혜택을 추가한 겁니다. 1965년에 처음 메디케어 제도가 시작된 이래 가장 규모가 큰 확대 조치였죠. 노인들이 메디케어를 이용해서 필요한 처방약을 살 수 있게 한 건데 아주 돈이 많이 드는 제도죠.
이렇게 부시 대통령은 취임 초기에 국내 정책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몇 달 안 가서 일어난 엄청난 사건은 부시 행정부와 미국의 방향을 바꿔놓게 됩니다.
2001년 9월 11일 무심코 텔레비전을 켠 미국인들은 충격적인 영상을 보게 된다. 여객기 두 대가 뉴욕 맨하탄의 세계 무역센터 건물을 들이받고 검은 연기 속에 타오르던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장면이었다.
네, 같은 날 워싱턴 인근의 국방부 건물에도 여객기 한 대가 추락했고요. 펜실베니아주 들판에도 또 다른 여객기가 떨어졌는데요. 극단적인 이슬람주의자들이 여객기 넉 대를 납치해서 동시다발적으로 테러를 벌인 겁니다. Freedom itself was attacked this morning by a faceless coward. 이날 테러로 무려 3,000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9.11 테러로 불리는 이날 사건은 오사마 빈 라덴이 이끄는 테러단체 알카에다가 꾸민 일로 드러났습니다. 이같이 중대한 국가 위기 사태가 발생하자 부시 대통령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Our war on terror begins with Al-Qaeda. 부시 대통령은 새로 장관급 부서인 국토안보부를 설립했고요. 또 테러단체 알카에다와 관련을 맺고 있는 탈레반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프가니스탄에 병력을 파견했습니다. 나아가서 대량 살상무기 제조 혐의를 받고 있는 이라크 사담 후세인 정권을 상대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Obviously, on foreign policy and national security. 부시 대통령은 외교 정책과 국가 안보 면에서 대단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9.11 테러 이후 국가 안보와 테러 방지를 위한 전반적인 토대를 세웠으니까요. 공항 검색에서부터 테러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 또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입니다.
9.11 테러가 발생하고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던 초기 부시 대통령에 대한 미국인들의 지지도는 매우 높았습니다. 국가 위기 사태에 처하자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온 국민이 뭉친 건데요. 독재자 사담 후세인이 체포되면서 금방 끝날 것만 같았던 전쟁이 계속되고 미군 희생자가 늘어나면서 부시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가 점차 떨어졌습니다. 다시 프린스턴 대학교 줄리안 젤리저 교수입니다. And then as the war dragged
on, as he had a lot of controversy. 그런데 전쟁이 지루하게 계속됐고요. 많은 논란이 있었죠. 허리케인 카트리나 사태를 포함해서 부시가 몇 가지 잘못 대응한 일이 있었습니다. 일부 반테러 계획의 내용이 공개되고요. 이라크 전쟁이 악화되면서 부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졌고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2004년에 부시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긴 했지만요. 2005년에 미국 남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1,800명이 사망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미국 경제가 점차 침체되면서 부시 대통령의 인기가 더욱 떨어졌는데요. 현재 미국인들이나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젤리저 교수는 부시 대통령이 미국 정치에 미친 영향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I think the policies that he helped to build.
국가안보와 테러 방지 면에서 부시 대통령이 기여한 정책들은 아주 중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정치와 정책을 바꿔놨죠.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그런 것들을 그대로 남겨뒀기 때문에 그것이 부시 대통령의 가장 큰 유산이고요. 미국 정치의 한 부분으로 영구히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지 W. 부시를 영향력 없는 대통령으로 일축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부시 대통령을 좋아하건 싫어하건 부시 대통령의 정책이 미국 정치의 주요 부분으로 남아있으니까요.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43대 조지 W. 부시 대통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있습니다. 지난달 인터넷 사회 연결망 트위터를 인수한 세계 최고 갑부 일론 머스크는 19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을 복구시켰습니다. 머스크 대표는 앞서 18일부터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복구시키느냐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19일 오후까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이 복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머스크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사람들이 의견을 냈고 트럼프는 복구될 것이라면서 사람들의 목소리는 신의 목소리라는 뜻의 라틴어 문구도 덧붙였습니다. 머스크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1,508만 명이 넘는 트위터 계정 이용자가 응답했으며 이 중 51.8%가 찬성, 48.2%가 반대를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이 복구된 건 정지된 지 1년 10개월 만의 일입니다. 트위터는 지난해 1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터넷 트위터 계정의 영구 사용을 정지시킨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2021년 1월 발생한 미국 연방의사나 폭력 난입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책임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머스크 대표는 트위터 인수 전부터 트위터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해왔습니다. 한편 20일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엔 2021년 1월 8일 의사당 난입 사건 당일에 올라온 글이 마지막으로 올라와 있으며 복구 후 새로운 글은 아직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19일 중국과 러시아가 힘에 의한 질서를 추구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캐나다 헬리팩스에서 진행 중인 2022 헬리팩스 국제안보포럼에서 연설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이 다른 나라를 어떻게 위협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러시아의 침공은 우리 누구도 살고 싶어하지 않는 폭정과 혼란이 가져올 세계를 미리 보여주고 있다면서 핵 확산에 의해 점점 더 불안해지는 세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세계 독재자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행동을 지켜보면서 핵무기를 얻는 게 그들 자신에게도 침략을 할 수 있다는 허가증을 준다는 결론을 충분히 내리게 할 수 있고 그건 핵 확산의 위험한 소용돌이를 몰고 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은 또 러시아를 중국에 비유하며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를 모두 자국의 권위주의적 체제에 맞춰 바꾸고자 한다면서 그 일례로 타이완 해협에서 증가하고 있는 중국의 군사활동을 언급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힘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독재자들이 자유를 뿌리 뽑을 수 있는 힘에 의한 질서가 지배하는 세계를 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20일 미국과 국방장관급 회담을 하기 위해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이날 기자의 질문에 대한 탕커페이 대변인이 응답하는 형식의 성명을 내놓고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오는 22일 열리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서 회담할 가능성에 열려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탄 대변인은 이 성명에서 중국은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 기간에 미국 측과 교류하는 데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양측의 관련 부처는 이를 위해 소통하고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성명은 지난 14일 인도네시아에서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난 이후 6일 만에 나온 겁니다. 제9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는 오는 22일부터 24일에 걸쳐 캄보디아에서 열리며 이 자리에는 아세안 국가들 외에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한국, 일본, 호주 등의 국방장관들도 참석합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이 20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한 달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월드컵은 중동 지역에서 열리는 최초의 월드컵이자 겨울에 열리는 최초의 월드컵입니다. 통상 월드컵은 5월에서 7월 사이 열리지만 카트라의 무더위를 감안해 올해는 겨울에 진행하게 된 겁니다. 다음 달 18일까지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독일이나 브라질 등 정통적인 축구 강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 미국 등을 포함해 모두 32개 나라가 출전합니다. 북한은 지난해 5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을 이유로 월드컵 2차 예선에서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대회 초반에는 4팀씩 8개 조로 나눠 경기가 진행되고 이후 각 조의 1위와 2위 팀이 16강 토너먼트에 진출해서 최종 승자를 가리게 됩니다. 카타르 월드컵은 새로 8개 경기장을 새로 건설하는 과정에서 월드컵 사상 최대 규모인 2,300억 달러가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월드컵 경기장을 건설하는 과정에 동원된 해외 이주 노동자들이 불가사의에 노출되고 제대로 된 보호 장비가 마련되지 않아 비판이 일면서 개막 전부터 인권 문제와 관련해 논란이 일었습니다.